2025 인구총조사로 본 한국의 초고령 사회 진입과 2050년 전망. 2025년 국내 거주 인구 가운데 65세 이상은 1,072만 명으로 20.7%를 차지해 통상적인 초고령 사회 기준을 넘어섰다. 장래인 구축의 대로라면 2050년에는 이 비중이 약 40%에 이르러 노동력, 연금, 의료, 돌봄과 지역사회 전반의 구조 변화가 불가피하다. 2025년 한국의 65세 이상 거주 인구는 1,072만 명이며 전체 인구의 20.7%를 차지했다. 15원 644세 생산 연령 인구 비중은 69위 2%, 연로 4세 유소년 인구 비중은 10.1%로 집계됐다. 노령화 지수는 205로 유소년 100명당 고령 인구가 약 205명이라는 뜻이다. 노년부양비 29.9는 생산 연령 인구 100명당 고령 인구가 약 30명이라는 인구 구조 지표이지 실제 취업자 3.3명이 1명을 부양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장래 인구 추계에서는 2050년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약 40%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지만 출생, 사망, 이동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 한국은 주민등록 인구뿐 아니라 국내에 실제로 거주하는 인구를 집계한 인구주택총조사 기준에서도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20%를 넘어섰다. 이는 고령화가 일부 지역이나 특정 제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노동시장, 재정, 의료, 돌봄, 주거와 교통을 함께 바꾸는 국가적 구조 변화라는 뜻이다. 다만 초고령 사회는 국제기구가 심사해 공식 지위를 부여하는 제도가 아니다. 일반적으로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20% 이상인 사회를 가리키는 통계적 표현이며 국제 비교에서는 조사 범위와 기준 시점이 같은 자료를 사용해야 한다. 2025년 한국 인구의 핵심 수치 2025년 인구주택총조사에서 국내 거주 인구 중 65세 이상은 1,072만 명, 전체의 20.7%로 집계됐다. 국민 또는 거주 인구 약 5명 중 1명에 해당하는 규모다. 지표 2025년 수치 해석 65세 이상 고령 인구 1,072만 명, 국내 거주 인구 가운데 65세 이상 인구 고령 인구 비중 27%, 통상적인 초고령 사회 기준인 20%를 초과 15 64세 생산 연령 인구 비중 69.2%. 경제 활동의 중심 연령대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 0, 14세 유소년 인구 비중 10.1% 장래 노동력과 학령 인구의 기반이 되는 연령대 노령화 지수 205 유소년 100명당 고령 인구 약 205명, 노년 부양비 29.9. 생산 연령 인구 100명당 고령 인구 약 30명 세 연령 집단의 비중은 고령 인구 20.7%, 생산 연령 인구 69.2%, 유소년 인구 10.2%로 합계 100%가 된다. 고령 인구 증가와 유소년 인구 감소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 한국 인구 구조의 핵심이다. 거주 인구와 주민등록 인구는 어떻게 다른가? 주민등록 인구는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내국인을 중심으로 작성된다. 반면 인구주택총조사의 거주 인구는 조사 기준에 따라 국내에서 통상적으로 거주하는 사람을 파악하므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외국인이 포함되고 장기간 해외에 거주하는 내국인은 제외될 수 있다. 구분 주민등록인구, 인구주택총조사, 거주인구, 기본목적 행정상 주민등록 현황 파악, 국내에서 실제 생활하는 인구와 가구 구조 파악, 외국인 일반 주민등록인구에는 포함되지 않음 국내 통상 거주 요건을 충족하면 포함 가능, 해외 장기 체류 내국인 주민등록 상태에 따라 남을 수 있음 통상 거주지, 기준에 따라 제외될 수 있음 주요 활용 지방 행정, 선거, 주민서비스 등 인구, 가구, 주택 정책과 국제 비교 등 따라서 두 통계에서 고령 인구 비중이 20%를 넘은 시점이나 수치는 조금 다를 수 있다. 어느 수치가 틀린 것이 아니라 모집단과 작성 목적이 다른 것이다. 초고령 사회라는 말의 정확한 의미 통상적인 연령 구조 분류에서는 65세 이상 인구 비중에 따라 다음과 같이 표현한다. 7% 이상, 고령화 사회 14% 이상, 고령 사회 20% 이상, 초고령 사회 이 구분은 인구 구조를 간단히 전달하는 관행적 기준이다. 유엔 등 국제기구가 개별 국가를 심사해 공식 초고령 사회로 인증하는 절차가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한국이 국제 비교가 가능한 거주, 인구 기준에서도 20%를 넘었다고 표현하는 것이 더 정확하다. 또한 통계에서 65세 이상을 고령 인구로 분류한다고 해서 모든 65세 이상 사람이 건강, 소득, 취업 상태에서 동일하다는 뜻은 아니다. 정책을 설계할 때는 65, 74세, 75으로, 84세, 85세 이상을 나누고 건강 수명, 장애 여부, 가구 형태와 소득을 함께 살펴야 한다. 노령화 지수와 노년 부양비 읽는 법, 노령화 지수, 노령화 지수는 고령 인구를 유소년 인구로 나눈 뒤 100을 곱한 값이다. 노령화 지수 65세 이상 인구 이후 염유월사세 인구 입 2025년 비중을 적용하면 20.7, 7이 100으로 약 205가 된다. 이는 유소년 100명당 고령 인구가 약 205명이라는 의미다. 10년 전 약 95명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세대 간 인구 규모의 균형이 빠르게 달라졌음을 보여준다. 노년부양비, 노년부양비는 고령 인구를 생산 연령 인구로 나눈 뒤 100을 곱한 값이다. 노년부양비 65세 이상 인사 후 인구 15, 64세 인구 2025년에는 20.7, 69직 이후 100으로 약 29.9다. 산술적으로는 생산 연령 인구 약 3.3명당 고령 인구 1명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 지표를 취업자 3.3명이 노인 1명을 실제로 부양한다고 해석하면 부정확하다. 생산 연령 인구에는 학생 구직자, 전업 돌봄 인구와 비경제 활동 인구가 포함되며 65세 이상 취업자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노년부양비는 실제 가족관계나 세금 부담이 아니라 연령 구조의 압력을 보여주는 지표다. 생산 연령 인구 감소가 중요한 이유. 2025년 15, 64세 생산 연령 인구 비중은 69.2%로 70% 아래로 내려갔다. 과거에는 유소년 인구가 많아 생산 연령 인구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았다면 지금은 저출생과 고령 인구 증가가 주된 원인이라는 차이가 있다. 생산 연령 인구 감소가 곧바로 같은 비율의 경제 축소를 뜻하지는 않는다. 여성과 고령층의 고용률, 노동시간, 이민, 자동화, 교육 수준과 생산성이 함께 작용하기 때문이다. 다만 다른 조건이 같다면 다음과 같은 압력이 커질 수 있다. 채용이 어려운 산업과 지역에서 인력 부족이 심화될 수 있다. 경제 전체의 잠재 성장률이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 보험료와 세금을 부담하는 인구 기반이 상대적으로 좁아질 수 있다. 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과 돌봄 지출 수요가 증가할 수 있다. 학생 수 감소로 학교, 대학과 지역교육 인프라의 재편이 빨라질 수 있다. 출생아 증가만으로 흐름을 바꿀 수 있나, 한국의 출생아 수와 합계 출산율은 극히 낮은 수준에서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다. 2025년 출생아 수는 약 25만 4천 명대, 합계 출산율은 약 0.80명 수준으로 알려졌다. 반등 자체는 중요한 변화지만 단기간에 고령화 추세를 뒤집기는 어렵다. 출생아가 생산 연령 인구에 진입하려면 최소 15년 이상이 걸리고 가입 연령 여성 인구도 감소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혼인과 출산의 단기 증가가 지속적인 회복으로 이어지는지도 추가 관찰해야 한다. 고령화 대응은 출산율만 높이는 정책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아동 가족 지원과 함께 노동 생산성 향상, 중장년 재교육, 고령자 고용, 이민과 사회 통합, 건강 수명 연장, 돌봄 체계 개편이 동시에 필요하다. 2050년에는 무엇이 달라질까? 국가 장래 인구 추계의 중위 시나리오에서는 2050년 한국의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약 40%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 10명 중 약 4명이 65세 이상인 구조다. 1955년, 1974년에 태어난 1, 2차 베이비붐 세대도 모두 75세 이상이 된다. 2050년 수치는 확정된 미래가 아니다. 출생률, 기대수명, 국제이동과 정책 변화에 따라 달라지는 조건부 전망이다. 그렇더라도 현재 연령 구조에는 이미 태어난 인구가 반영돼 있어 중장기 고령화 방향이 단기간에 크게 바뀔 가능성은 제한적이다. 노동시장 생산 연령 인구가 줄면 기업은 자동화와 업무 재설계를 확대하고 여성, 청년, 중장년과 외국 인력을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크다. 정년, 계속 고용, 임금 체계와 직무 중심 인사 제도를 둘러싼 논의도 확대될 수 있다. 연금과 공공재정 보험료 납부 기반이 상대적으로 축소되는 동안 연금 수급자와 고령 관련 지출은 늘어난다.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려면 보험료, 급여, 수급 연령뿐 아니라 고용률과 경제 성장률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의료와 장기 요양 고령 인구가 늘면 의료 이용량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지만 비용은 인구수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만성질환 예방, 건강수명, 의료전달체계, 약제와 신기술 가격이 함께 영향을 준다. 특히 75세 이상과 85세 이상 인구의 증가는 방문진료, 재택의료, 요양과 가족돌봄 수요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주거와 교통계단과 문턱을 줄인 주택, 엘리베이터, 보행 친화적 도로와 대중교통의 중요성이 커진다. 고령 1인 가구가 늘어날 경우 주거지원과 함께 고립, 안전, 식사와 일상생활 지원을 결합해야 한다. 지역격차 청년층 유출이 큰 농어촌과 중소도시는 전국 평균보다 먼저 높은 고령화율을 경험할 수 있다. 병원, 대중교통, 상점과 돌봄 인력이 줄어드는 생활 인프라의 축소가 인구 감소를 다시 촉진할 위험도 있다. 전망을 해석할 때 주의할 점 2050년 전망은 중위, 고위, 저위 등 가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인구 비중이 같아도 고용률과 생산성이 다르면 경제적 결과는 달라진다. 65세 이상을 하나의 집단으로 보면 건강과 돌봄 수요의 차이를 놓칠 수 있다. 주민등록인구, 총조사 거주인구와 장래 추계인구는 작성 목적과 범위가 다르므로 수치를 직접 비교할 때 기준을 확인해야 한다. 부양지표는 연령 집단 간 비율이며 개인이나 가족의 실제 부양관계를 측정한 값이 아니다. 핵심 결론, 한국의 초고령 사회 진입은 단순히 노인이 많아졌다는 의미를 넘어선다. 유소년 인구와 생산 연령 인구는 줄고 고령 인구는 늘면서 노동, 복지 재정, 의료, 돌봄과 지역 인프라가 동시에 재편되는 변화다. 2050년의 충격을 줄이려면 출생률 회복만 기다릴 수 없다. 더 오래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 생산성 향상, 지속 가능한 사회보험, 지역 중심의 의료 돌봄과 고령 친화적 주거를 함께 준비해야 한다.